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가려고 하는 어느 학생이 시험 끝나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성경책을 읽었던 모양이죠. 하필 계시록을 읽었던 모양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 읽으니까 참 무섭다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계시록을 읽으면 왜 무서운 생각이 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괴기 소설이나 아이들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으로 이 계시록을 읽기 때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판타지 하는 장르가 주로 귀신들이 나오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좀 괴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요, 여전히 그런 느낌으로 읽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여러분, 즐겁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읽으면서 참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절의 고도 같은 밧모섬에 귀향가 있는 그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보고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두려워 떨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외로운 섬에 귀향살이하고 외롭게 지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들려주셔야 정상이겠습니까? 위로하는 얘기 아닐까요? 이 말씀을, 이 계시를 보고 들으며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동시에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주신 책이 이 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너 그러다가 맞아 죽는다고 공갈을 쳐도요, 아이들은 겁을 안 냅니다. 말이 아무리 험해도 겁 안 냅니다. 네 죽을래? 그러다 죽을래? 그래도요. 뱅글뱅글 웃으면서 빡빡 긁어대고 있잖아요. 겁 안 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한다는 것,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도 계시록을 읽으면 왠지 두렵기만 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책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계시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들고 있는 칼이 무섭습니까? 엄마가 칼을 새로 하나 시퍼런 걸 사왔는데요, 그 칼을 쳐다보면 겁이 납니까? 우리 엄마가 저걸 가지고 또 무슨 맛있는 요리를 하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계시록도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16장의 일곱 대접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6장에서 일곱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 대접 재앙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요, 9장 다음이면 10장쯤에 이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9장에서 나팔 대접 재앙 이야기가 끝이 났거든요. 나팔 재앙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 대접 재앙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갔다가 그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10장에 들어가야 할 얘기가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16장에서야 나왔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그런 많은 재앙에 관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렇게 빨리빨리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분량도 그렇게 안 많아요. 그 말은 계시록의 핵심이 재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겨우 한 느대장에 불과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전체 중에서. 양도 얼마 안 되고 그 얘기도 줄한 이야기가 아니고 찔끔찔끔 들어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을 생각하면 아, 계시록에는 이런 재앙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나오는 인재앙은 6장에 나옵니다. 한장 건너뛰어서 나팔 재앙이 8,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 11, 12, 13, 14, 15, 여섯 장을 건너뛰고 난 다음에 16장에 왔어야 대접 재앙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그렇게 많이 건너뛴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대강 정돈을 좀 하시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셔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리더라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는 손대지 말라. 그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24장로들이 찬양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대한 천사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탄생하면 이 어린아이를 집어삼키려고 벼르다가 실패해버린 용의 이야기도 있고요. 어린 양의 흉내를 내려는 그 짐승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짐승의 모습들, 짐승의 시도, 용의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얘기가 중간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여기 7대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앙 얘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순식간에 이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계시록은 재앙에 관한 책이라기보다가 재앙 얘기는 조금 하고요. 재앙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다. 내용을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의 특징이 그 앞에 나와 있던 다른 재앙하고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대접 재앙은 다른 재앙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진행속도가 느릿느릿 가다가 여기 와서 대접재앙은 아주 빠른 속도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일곱 천사에게 한꺼번에 명하고 싹 재앙이 끝나버립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그럽니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제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선언인 셈입니다. 그럼 성전에 누가 계셔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뭐 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열왕기 상에 보면 있죠. 그 기도가 참 명문입니다. 그럼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 전을 지었다 한들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감히 여기 계시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놓아도 하나님이 계실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알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여기서 듣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제 일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성도들이 주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기도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기도가 대체로 좀 수준이 높은 기도를 가리켜서 수준이 높다 이러면 죄송합니다만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울면서 좀 어거지 부리는 기도가 좀 많은 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던 그들이 하긴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뭐 높은 관리들이 나와서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래도 일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요? 장관이 등장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대통령이 직접 났으면요? 거의 마지막 단계죠. 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마지막이다 그런 뜻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셨다는 것도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도록 잠잠하게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대목이 참 두려운 대목이었겠습니까? 감사한 대목이었겠습니까? 비유컨대 동네 애들하고 싸우는데요. 이 덩치 큰 녀석들하고 싸우는데 막 싸운다기보다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데 우리 큰 형님이 나타나셔 어느 놈이 내 동생 이러는 거 비슷하지 않겠어요? 변변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데 우리 큰형님이 나타나서 어느 놈이 내 동생을 건드리냐고 고함치는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얻어 터졌던 아픔, 억울함 이것이 깨끗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몸소 나타나셨다라는 기쁨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기 싫은 것도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못해서 참는 거 병됩니다. 억울하지만 참는다 병됩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참는다 복된 겁니다. 복된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으시죠? 왜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하고 싶은 말 참 많고 억울한 말 참 많을 겁니다만은 내 입 다물면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물어야 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복된 인내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표현이 여러분 다른 재앙이 내릴 때하고는 다릅니다. 처음 나온 재앙이 인재앙이었잖아요. 인재앙이 땅에 내릴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내려오시는지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본문에는요, 오라!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천사 한 명이 뛰어나옵니다. 재앙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요, 또 오라! 그러면 또 다른 짐승이 튀어나옵니다. 또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 신호 하나에 맞춰서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한꺼번에 명을 떨어버립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나팔 재앙도 어떻게 본다면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좀 천천히 되어가는 느낌을 분명히 줍니다만은 이 대접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한꺼번에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일곱 명이요? 그냥 막 쉴 새 없이 갖다 뜨러 붙는 형태로 이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인재앙은 성격상요? 아무래도 계시 쪽에 가깝습니다. 인을 떼고 떼고 떼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다는 계시적인 성격이 강한데 나팔은 경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진행이 더딥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성 재앙을 주고 계실 때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설 틈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 말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이러면 안 된다고 말로 할 때 한 번 두 번 용서해가면서 말로 할 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인재앙은 계시 성격이 강하고 나팔재앙은 경고 성격이 강한데 이때 돌아설 사람은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대접재앙이 시작이 되면요 돌아설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쏟아붓기에 가장 쉬운 도구가 뭐냐? 제가 보기에 대접인 것 같습니다. 이걸 대접재앙으로 안 하고 만약에 주전자재앙으로 했으면요 갖다 부으면요 이거 한참 시간이라도 걸리잖아요. 대접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집이는요? 들고 가서 엎어보면 끝나지 않습니까? 양동이 재앙 이랬으면 하다못해 이거 들고 가는데 힘이라도 좀 들리고 시간이라도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대접재앙 들고 가서 불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나팔재앙도 뭐 그냥 들고 불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팔 들고 불면 소리 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보거든 소리 한번 내보십시오. 색소폰 야, 잘 붙는데 나 한번 해보자. 한번 불어보세요. 소리 잘 나는가? 잘 안 납니다. 부인이 저렇게 잘 부으니까 남편 되는 조집사는 색소폰 잘 불 것 같죠? 하다 못해 뭐 삑삑 소리도 날 것 같죠? 한번 내보라세요. 잘 안 날 겁니다. 뭐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요. 나팔이라고 부은다고 그냥 덜컥 소리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대집이 갖다 붙는 거 이거는요. 갖다 들어보면 끝나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신속하게 임하는 것을 표시하기에는 대접재앙이 아주 제격이다 하는 뜻이 듭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그렇게 경고가 내릴 때에 돌아설 사람은 빨리 돌아서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참 돌아서질 잘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실 때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고 외쳐도 겁을 안 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도로 기고 만장해서 덤빕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 이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래도요. 야 임박했다 소리 그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다. 그거 안 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속도를 늦추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서기를 바라고 늦추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속이 그렇게 넓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모르고 예전 기고만장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곱 천사에게 명하시며 일곱 천사가 그냥 막 폭격기 날아들듯이 말이죠. 대지비를 들고 그냥 연이어 갖다 퍼버버립니다. 그럼 16장을 읽어보시면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그대로 쫙쫙쫙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시작하시면 돌이킬 시간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그 방주를 그 오랜 세월 만들면서요. 많은 사람에게 심판이 온다고 외쳤습니다만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외칠 그때에 돌아서서 노아와 함께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올라탔어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방주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요. 아무리 달려와서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의 방주 문 누가 닫았죠?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나중에 확인하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두들겨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미 문이 닫힌 다음에는 두들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돌아서고 기회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소돔성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요. 그 장인의 이야기 함께 떠나자. 이 성이 지금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접재앙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모습과 아주 닮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16장을 읽으면서 틀림없이 그 애굽 땅에 내리던 그 재앙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징계 내용, 이 재앙이 악질 독한 혼대가 하는 것, 최근에도 이미 있는 이야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셋째 천사가 하는 그 내리는 재앙에 보면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6절입니다. 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가를 보세요. 6절에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저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재앙은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위한 재앙입니다. 불신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재앙이 내리는데도 9절하고 10절 끝에 보시면요.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이 재앙들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과 흡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이더라. 그런 점에 있어서 출애굽 때 내렸던 재앙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방합니다. 구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고요.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죄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재앙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애굽 땅에 그렇게 재앙이 내려도요.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주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 땅에 그렇게 재앙이 내렸던 점과 동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내리는 이 재앙들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애굽에 그렇게 징계를 내린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 징계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자를 죽이는 것 보셔요. 왜 애굽 땅에 먼저 난 장자들을 전부 첫 해에서 난 짐승 새끼까지 왜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절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강물에 던져 죽이라 하지 않았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백성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기 백성을 괴롭힌 것, 이런 것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물을 피로 만들어버린 거요?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8절 다시 보십시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니? 라고 말합니다.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로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들이 불에 타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내 백성을 불로 괴롭게 했던 그 자들을 태양을 동원해서 태워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혀에 대한 징계도 등장을 합니다. 10절 보십시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까요? 한 번씩 혀 깨물어 보신 분 계시죠? 어쩌다가 깨물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놀래서 즉시 그만두죠. 실수로 깨문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요. 얼마나 아프면 그 아픔을 이기려고요. 자기 혀를 깨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를 깨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아픔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징계가 임합니까? 과거에 이 혀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교회에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요. 여러분 듣지 마셔요. 입에 담기조차 보통 거북한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조차 싫은 말을 씁니다. 정말 험한 말을 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은 말만 골라가면서 씁니다.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사람 성품 다 베릴 정도로 고약한 말만 골라가면서 씁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자들이 그 입을 가지고 무슨 말을 했을는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참소하던 그 혀, 그 입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다 성도들에게 쌓여있던 원한을 갚아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전도를 하려고 다니다 보면요. 참 듣기 고약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 노릇을 잘 하지 못한 측면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험한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참 억울하지만 많이 듣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을 때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셔요. 저 혀가, 저 입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저러느냐라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리는 재앙들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과 흡사한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들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억울함, 우리의 이 답답함을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해보면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아픔, 이 고통을,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이 원한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납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던 그 자들에게 피 마시도록 할 것이며 그 뜨거운 사막으로 내어줬고요. 불볕 더위에 세워서 고통을 주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태워버리실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 한두 가지는 여러분 좀 갖고 있는 것이 좋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돼주면 좋습니다만은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짜 평안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요 기도하셔야죠. 아니 힘들고 답답할수록 기도해야죠. 마침 사순절 기간도 됐고 하니까 또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뭐 조금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로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천사들의 찬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한쪽에서는요. 천사들의 찬양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화답을 하네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천사의 찬양에 제단이 화답을 합니다. 이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하죠? 제단. 이 제단이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라 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던 구체적인 장소가 이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소원을 아뢰던 곳이 바로 이 제단이죠. 그 제단이 천사들의 그 찬양에 답을 한다는 것은 이 제단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성도들의 피가 뿌려졌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찬양이 솟아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죠. 심판이 임하는 이 때에 천사가 또 제단에 피를 뿌렸던 그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또 한 무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요, 하나님을 회방했다고 그러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더라. 독종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회방하는 무리들요, 모르긴 몰라도 이를 박박 갈면서 욕하지 않았겠어요?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요, 우리의 원한과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를 박박 갈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어떤 면에서 참 독합니다. 그만큼 야단 맞았으면 돌았을 만도 한데 참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사람이 본성이 이러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까지 전해졌느냐를 생각해 보셔요. 참 감사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날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곧 오시리라고 하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아직까지 오시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게, 표현을 바꾸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한 100년이나 200년 만에 다시 오셔서 재림해가지고 세상이 끝났다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우린 뭐예요? 어떻게 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00년, 200년 만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날이 왔다는 것이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이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요, 미적미적 끓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아보시는지를 자꾸 얘기하시면서 늦춰진 것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미루어지고 연장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가 되면요, 더 이상의 회개도 없고 방법도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뭐 큰 시합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이긴다고요, 난리가 납니다. 지는 쪽에서는요, 풀이 죽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땅을 치기도 하죠. 옛날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학교 대학 뭐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큰 운동장에 이 학교 저 학교 모여가 응원전 열심히 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참 열심히 했던 기억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건요, 국어 선생님이 앞에 응원하러 나와가지고 구호를 선창하면서 아이들 열심히 했는데 그때 뭐 하던 구호들 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하라더니요, 호전 우통 이러더라고요. 그건 말을 보통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호전 우통, 우통은 알아듣겠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쪽 삐끄리고 앉아있으니까 이 국어 선생님이 마이크 쥐고 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호전, 호랑이 앞에요, 우통 벗고 덤비는 멍청한 놈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 선생님이 만든 것 같아요. 호랑이 앞에 우통 벗고 덤비는 놈들이라고 해서 그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난리가 나죠. 이기면 이겼다고 난리고요, 진 쪽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심판이 임하는 날 그걸 쳐다보고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이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딴 걸 치며 통곡을 하든지 아니면요 뛸듯이 기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은 이를 갈며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동안에 사였던 모든 원한,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이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지, 이 땅에 좋은 집, 좋은 차,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잠시는 될 겁니다만은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삼아서 그 밑에 있는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16장 15절을 보십시다. 15절요. 그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요. 신앙을 쳐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니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켜내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도 이런 소망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